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말씀을 오늘 다시 상고하려 합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들을 잘 깨닫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집에서 달란트 비유를 아마 한 번씩 읽어오셨을 건데, 달란트 비유를 이전부터 들으실 때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되게 돌아가시기 전에 달란트 비유가 제자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힌트는 얻고 돌아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읽어보신 대로 주인이 각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해서 배로 증가시켰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두었다가 돌려 드렸죠. 그 주인이 와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동일하게 칭찬을 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20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많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말이죠. 주인께서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걸, 이 비유의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크든 작든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외로 자본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잖아요. 얼마를 남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본문을 보게 되는데, 남긴 게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설사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는데 돈을 까먹었다고 주인께서 악하고 무익한 종아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돈을 까먹은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달란트의 핵심은 우리가 물들어 있는 자본주의 관점으로 이 글을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순종함으로 일을 한 사람은 다 같이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 바꿔 말하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당연히 심판날, 그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 이 종들에게 하신 이 칭찬을 들으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이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배우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는 철저하게 연관성을 두고 점진적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달란트 비유 앞에 열천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심판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연관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이미 앞서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조금 그렇지만, 이미 사실은 중간중간에 마태복음 설교를 2년 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은 이미 다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잊어버리셨으니까 다행히 다시 또 마태복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저 사실 중간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의 핵심이 되는 징검다리는 전부 다 강의를 이미 다 했어요. 약간 미진한 부분들은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다 전달을 했고요. 달란트 비유에 앞서서요, 여기 달란트 비유가 14절에서 시작되죠. 근데 여기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접속사 가르가 나와 있어요.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우리 지금 한글 번역에는 왜냐하면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달란트 비유가 열 처녀 비유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비유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저도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비유를 읽을 때 다 떼서 읽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미 13장에서 일곱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이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연관성 있게 그 비유가 설명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비유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준비된 자가 신랑의 혼인잔치, 즉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깨어 준비하는가가 어떤 준비냐는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쉽죠? 안 어려워요. 막 어려운 게 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14절로 가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게 문화 비유를 통해서는 왕권을 받으러 갈 때 그죠, 종들에게 맡겼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동일한 사실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타국으로 갈 때,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종이라고 지금 이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앞서 열 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지혜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같이 기다렸던 것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4절 이후에 이제 두 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선 비유는 그날과 그때를 설명한 거죠. 자, 이제부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럼 앞서 깨어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무엇인가? 주인이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내어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연이 되는 의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단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버티는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버티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버티고,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버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아, 이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 이 죄가 나를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가정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는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죄의 유혹 앞에서 그 발에 그곳으로 안 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싸움인데, 이제 2년 동안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다림의 시간은 버티기만 되는 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달란트의 비유 핵심입니다.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또 달란트의 비유가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머릿속에 오늘 이해가 되어지셔야 되는데, 여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건 이미 주석상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고 많이 들으셨고, 한 데나리온이 보통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세로 생각했을 때 한 10만 원 잡으면, 그죠? 20년간 한 사람이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 정도가 안 쓰고요. 안 먹고요. 여기 지금 사실 이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걸 자꾸 환산해서 뭐 14억, 20억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1억만 가진 사람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 정말 부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불과 한 20년 전이었는데, 그죠? 지금은 근데 1억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만약에 지금 한 10몇억, 20억 가지고 있다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그걸 의도하는 거지, 얼마의 금액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치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데 종에게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겨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종에게 맡겨질 만한 금액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듣는 그 시대 때 듣는 사람들은 이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액수가 맡겨졌다면 주인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교회에서 일시키려고 그 달란트를 잘 찾아서 맡겨진 달란트를 배로 사용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걸 다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일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여기 지금 25장은 다섯 가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그림은 뭐 많이 나눠드렸으니까, 그러면 각각 그 재능대로 15절이 그렇게 해놨죠. 우리가 보통 이걸 달란트로 이해했으니까,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본문은 재능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제 말이 이해가 가시죠? 말 자체가 우리가, 왜냐하면 달란트를 재능으로만 해석하는 건 굉장히 미시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려버리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영어를 가지고 과거의 헬라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건 시대착오적 오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란트 하면 재능을 떠올리고 그 사고의 패턴을 가지고 본문을 재해석하니까 사실 본문의 해석이 산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방금도 보면 재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자체가 재능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럼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일단 결론을 내고 한번 걸어가면 좀 편하시겠죠. 달란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회입니다. 제자로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 가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기회,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달란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바꾸어 말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생명 있고 물질 있고 가정 있고 건강 있고 지식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받은 것으로 나눌 때, 아, 저 사람들도 사랑의 삶을 사네? 나누네? 그런 달란트의 비유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달란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 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의 핵심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기 사실 이해만 됐다 하면 일어나 집에 가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달란트를 활용하는 게 뭔가? 제자도를 시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했는데, 바꿔 말하면 자기 부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다섯 가지 설교의 단락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단락이 5장부터 7장까지였잖아요. 그럼 여기 산상설교의 핵심이 뭐였죠?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였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25장이 들어있는 이 마지막 단락도 23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마지막 설교의 핵심도 제자도예요. 제자도의 핵심이 중간에서 계속 설명이 되어졌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그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특권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제자도의 특권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게 산상설교 때 이미 설교가 되어졌거든요. 제자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부정의 실천적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팔복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황금률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이걸 관용오구나 어떤 겸손이나 기독교에 나오는 어떤 좋은 업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철저하게 오해예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18장이 원래 그 네 번째만 가르침 설교 부분이잖아요. 이 18장이 제자도를 설명, 구체적으로 제자도를 설명하는데, 제자도를 설명하기 앞서서 17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가보실래요? 예수님 두 가지를 설명하시거든요. 17장 마지막 부분에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먼저 뭘 설명하시죠? 22절과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순환에 대해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 기억 대략 그림을 기억나십니까? 1장과 2장이 예수님의 족보, 1장과 2장이 서론, 3장과 4장이 배경, 5장, 6장, 7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그리고 8장, 9장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 10장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전파, 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11장, 12장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죠. 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죠? 13장에서 우리가 배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지금 여기 요 23장까지 쭉 이르면서 뭘 설명하시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메시아됨을 설명하다가 제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실체가 딱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순환을 세 번에 걸쳐서 설명하세요. 예수 메시아의 본질이 순환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다. 그것이 여기까지 쭉 이어져 오거든요. 그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 정도 그림을 그리면 읽어가신 데는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순환을 먼저 설명하시는 건 당연하죠. 여기가 마지막 부분의 순환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24절입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잖아요. 그랬더만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은 듣고 지금 순환이 중요해요. 특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제자도로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특권에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18장 1절에 저번에 18장을 한번 설교했거든요. 18장 1절에 뭐라고 묻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제 이 질문이 그래서 이어진다라고 그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특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대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특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시청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실 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진실로 이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실로 이르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지금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제자인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우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산이다. 그런 거 없다. 이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상급론의 문제예요. 오늘 교회는 전부 상급론에 얽매여 있어요. 베드로가 질문했던 이 질문에 모두가 한 군데로 뭉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론이 이걸 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놓고 무슨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에 상급론 없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가장 큰 상급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만약에 뒤집어서 그냥 알기 쉽게 생각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누구는 성 밖에 개털모자, 누구는 성 안에 맨션, 그럼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발을 딛고 있을까 발을 뜨고 있을까도 우린 다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형상으로 멘션화시키고 그림을 그려주신 거지 그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고 그 전에 3년 동안이나 대가를 치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교훈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시고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10장에서 제자들이 전파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전파할 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그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겠어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제자들처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핵심은 지금 뭐죠? 그 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해하시잖아요. 이제 진실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뭐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어린아이의 성품? 아니라고 했죠. 그거 가지고 매일 그 주일 어린이 주일에 도덕 설교를 가지고 오는데 본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한다. 제가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중요성이 없는 존재라고 했거든요. 인권의 사각지대거든요. 권리 주장 못해요. 수에 안 치거든요. 지극히 낮은 존재로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인식해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자신을 그렇게 인지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겸손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제 겸손한 자에 대한 정의가 서로 이루어졌잖아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우선적으로 명령되고 있는 게 낮아져라가 아니라 돌이켜라죠. 예수님 말씀에 지금 돌이켜, 그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방향과 관심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관심은 어디에 있죠? 세상에서 안정되게 노후를 보내는 것에 있어요. 불과 이것도 사실 몇십 년 안팎의 일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일할 때만 있으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50년 전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관심사가 그 일에서 이제 내일로 옮겨간 거죠. 사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우리의 내일을 우리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돈이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함께 그것으로 모든 관심이 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관심을 소유하고 있는 한은 그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충돌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인데,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건 자기 관심,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관심이라는 거죠.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은 추상적인 표현이었다면 그것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나아가서 자기 사용권을 이전해 드리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그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구어져 간다는 거죠. 이건 단지 기독교인이 겸양을 쌓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좀 섬기고 구제하고 돌아보는 그런 목적으로 적혀진 글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이 부분을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본문을 문맥 따라 읽어만 봐도 아는데 이걸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한 뭐 기독교인의 그냥 삶의 라이프스타일?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본문은 죽느냐 사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제자도의 설교에 대미가 25장 여기 마지막 이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 설교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결말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모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거죠. 구원?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실컷 설명하셨는데 여전히 자기 죽음보다는 자기 권리 주장을 하려는 제자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신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초점이나 이런 모든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는 지금 이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과 똑같다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 앞에 굉장히 이제 발을 이렇게 디디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해야 돼? 이건 성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죽느냐 사느냐를 결론짓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인들 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낮아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거나 말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저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애 수준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그분이 넌 다섯 달란트, 넌 두 달란트, 넌 한 달란트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부터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25장 전체 결론을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놓고 가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서. 해놓고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10년을 장애인 부서에 봉사를 했어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요. 없다라고요. 간단해요. 없다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걸 줬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한 사람은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이걸 어디까지 말씀하시는가가 여기 본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뒤에 비유도 벌써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쪽은 내가 했는데 그걸 왜 안 했다고 하세요? 한쪽은 안 했는데 예수님이 했다고 쳐주잖아요. 나 한 적 없다고. 일상사가 되어서요. 겸손한 인생들은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한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제자도의 특권과 자기 부인을 실천한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겸손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안 그래요? 이거 내 건 내가 주신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소유권 이전하면 되잖아요. 사용권 이전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있지만 맡긴 것이기 때문에 누가 또 받아가면서 굉장히 그 고자세로 받아갔다. 아,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다 말 안 했다고 그것도 지적해가지고 다시 끄집어내. 그런 거는 지금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성경은 매우 쉽다라고요. 돌이키면 된대요. 방향만 돌이키면 된대요. 제자들에 대해서 4절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 그럼 여러분 20장 25절 한번 가보실래요? 이게 이제 이 말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20장 25절. 이게 제자들이 듣는데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분한 거예요. 이게 중간에 보면 20장 27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7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했잖아요. 앞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일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죠? 그래 예수님이 또다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내가 맡겼지 않느냐고. 그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지금 20장 서두에 나오잖아요. 내가 맡긴 거라고. 내가 주는 거라고. 주권이 내한테 있는 거라고. 너희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아침에 9시에 구원을 베풀던 마지막에 들은 6시에 베풀건 너희가 한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너희 태도 때문에 하는 거라고. 6시에 들어와서도 내가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에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포도원 품꾼에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25절에 20장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계속 이어졌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랴 하리라. 이해가 가시죠? 여기 지금 17장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대화의 내용들이 이제 거의 끝으로 향해가고 있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에서 왜 크고자 합니까? 지금 본문에서 읽은 듯이 권세를 부리기 위함이거든요.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아래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낮아져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낮추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교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올라설 수 있지만 그 지위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랫사람을 부린다? 안 된다. 제자는 돌이켜야 된다. 어떻게 돌이키죠? 섬기는 자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에 구체적인 의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진보해 왔어요. 진보해 왔다고 해야 됩니까? 전진해 왔어요. 이렇게 낮아짐은 섬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 섬기는 것. 그럼 이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이 성숙해가는 뭐 이런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양을 쌓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규정하고 계시잖아요. 높아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높아지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가 일단 먹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죠. 일단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나이 몇 살이냐. 새로운 살아온 세월의 연수를 통해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또 돈이 조금 생기고 직위가 조금 붙고 이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거든요. 이건 놔둬도 그냥 자연스러운데 결국은 제자들은 낮아지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제가 청년부에서 여기까지 설교는 안 했었어요. 하면 교회를 많이 나갈 것 같아서 한 7년차 정도 되었을 때 청년부에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여러분들이 교육, 이제 각 교회에서 왜 청년부들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지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1부, 2부 이렇게 3부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2부에는 뭐 1부 때 오래 봉사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돌려서 설교를 했어요. 섬기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두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성숙시켜서 우리가 나중에 그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가시나 모든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배우자를 다 찔러야 된다. 그 훈련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거 뭐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뭐 얼마는 갚아주실 것이고 돌려주실 것이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함에 어떤 일들 속에서 자기를 깎아가고 들여 이렇게 죽이고 이런 훈련을 한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자기를 줄 수 있거든요. 돌려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청년 이부 사람들이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 정도가 다 봉사하러 갔어요. 어디 가라고 안 했는데 이제 그래 안 하면 결혼 못한다. 뭐 가정 망가진다. 이러니까 다들 번쩍 정신 차리고 다들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백합부에도 사람이 엄청 넘쳐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더 두고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사실 하고 싶었는데 그럴만한 시간이 7년 설교했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안 주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한 2년 텀으로 새로 들어오고 결혼해서 나가고 졸업하고 이게 바뀌니까 했던 걸 반복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섬기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단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서 섬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됩니까? 안 되죠. 교회만 되는 거예요. 가정은 어차피 사랑하는 자식들은 그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하는 것, 남편에게 하는 이건 당연하게 섬겨야 되는 거니까 그건 섬김의 훈련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섬김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섬김의 장이 마련되어서 실천함을 통해 제자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섬김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낮아짐의 극치는 결국 종이 되는 것이에요. 20장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낮아짐의 극치는, 섬김의 극치는 종이 되는 것. 그죠? 종은 결국 섬길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여기 종을 제자라고 하죠. 제자는 신분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자. 예. 섬겨야만 하는 자가 제자죠. 제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이번에 순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거절하면 어디로 가죠? 이제 참 뭐 그렇죠. 집사 이번에는 뭐 이제 교육부서의 교사를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저도 보는 눈이 있는데 저도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보고 생각하고 이분에게 어떤 부분들을 막 이렇게 권유해드렸을 때 이분이 여러 가지 갈등이나 힘들어하실 것, 이 훈련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면 저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전화를 드렸다 하면 제 생각에는 사실만 이렇게 복음서의 이 엄중한 설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 이렇게 참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제자다, 이게 제자의 본질이다, 말씀은 참 쉽게 하셨는데 주님은 말씀만 쉽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28절에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에는 결국 시간, 육체적 수고, 돈, 마음, 이게 대가로 지불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죠.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닫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교독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종처럼 낮아지심,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순종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섬김의 표현입니다. 낮아짐의 표현, 종으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건 단지 성숙해가는 단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삶에, 사역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사실상. 아까 제가 돈과 물질, 건강, 마음, 섬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섬겨본 분들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 종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제자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장 3절에 돌이켜 낮아지지 아니하면, 이 말을 그럼 바꾸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마태복음 18장 3절을요 돌이켜 섬기지 아니하면,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 말 한마디 하려고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하게 되면, 낮아진다라는 말이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길은 제자가 응당 따라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달란트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니까 안에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여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겸양인 줄 알고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며 제자된 삶의 본질이 섬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방향들을 바꾸셔서 제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제자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